오늘부터 이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안전이 주는 평안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안전이 주는 평안.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또 궁금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같이 또 생각하며 또 묵상하며 또 나누며 또 도전받으며 또 깨달으며 또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기억력이 점점 쇠퇴해지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일한 이야기죠. 그건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들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깜빡깜빡하잖아요.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기억력이 쇠퇴해져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동일한 흔한 일인 것 같아요. 저희 아내도 보니까 농속에 핸드폰 넣어놓고 핸드폰 찾더라고요. 아직은 그럴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벌써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이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건망증 때문에 크게 염려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기억력이 옛날 같지 않아 내가 예전 같지 않아 이렇게 자꾸 까먹어 그래서 이렇게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제가 성도들을 만나면서 많은 분들이 대부분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아, 내가 예전 같지 않아 예전에는 다 이렇게 다 기억력도 좋았는데 아 요즘은 이렇게 다 기억이 안 나. 뭘 하려고 했다가 내가 뭘 하려고 했지 금방 까먹는 일들이 다반사란 말이죠. 그런데요 뭐 잠깐 까먹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만에 하나 내가 밖을 나갔는데요 길을 잃어버린다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집 비밀번호가 뭐지? 누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늘상 누르고 들어갔던 집인데 비밀번호가 뭐지? 이럴 때가 있었어요. 물론 뭐 그는 자연적인 한 번의 현상이지 뭐 제가 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갑자기 그러니까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비밀번호가 뭐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이렇게 진땀이 막 나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런 일이 어쩌다 한번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까먹을 수도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잊고 살 수도 있죠. 그런데요. 만에 하나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된단 말이에요. 안전하지 않아요.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위험한 일이 되는 거예요. 위험한 일. 공사장에 가면 제일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문구가 있죠. 주의 표시 문구가 있잖아요. 안전 제일이라는 표시가 딱 붙어 있어요. 안전 제일. 그리고 반드시 그 안전 제일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 그 밑에 하단에 좀 더 세부적인 안전 제일, 안전 수칙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주의해라. 어떻게 뭐 통행을 좀 주의해라. 뭐 이런 어떤 수칙들이 하나하나게 나온단 말이죠. 만약에 이 안전 수칙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게 되면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잖아요. 제대로 이렇게 예고된 대로 잘 지키지 않으면 위험한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전불감증,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가볍게 여기면서 이렇게 대충 취급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2023년도에 우리나라 국민안전의식통계를 냈는데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통계 중에 최고점을 쳤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린 좀 안전하다. 우린 국가적으로 안전하다. 또 제도적으로 안전하다. 법적으로도 안전하다. 사회적으로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5점 만점으로 해서 점수를 각 분야별로 이렇게 점수를 냈는데, 뭐 내용의 수치대로 보시면 거의 5점대, 이제 3점 뭐 95, 뭐 3.8 뭐 이렇게 거의 좀 상향을 이루고, 그리고 최고점을 찍었다는 거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연도별로 국민들의 안전의식 조사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 2023년도가 최고 높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자료에 보니까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체감도는 3.19, 전에 비해서 4.9%나 상향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거주 지역에 대한 체감도의 안전도는 3.61이라고 하지요. 부산이 전국에서 2위더라고요. 안전 체감도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 부산의 이 시민들은 2위예요. 전국에서 2위. 예,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응답자 개인에 대한 체감도는 3.44, 이렇게 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7.5%나 상향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안전 체감도가 상승한 원인을 꼽는데, 그 원인을 한 세 가지로 이렇게 꼽아요. 그 첫 번째는 안전 의식과 태도의 성숙, 이렇게 얘기해요.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성숙됐다는 거예요. 그 태도가 성숙됐다. 그것이 38.7%고요. 또 안전을 강조하는 문화가 확산되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안전을 지키자, 서로를 위해서 안전한 삶을 살자, 이런 어떤 문화가 확산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안전이 조금 이렇게 높아졌다, 이렇게 의식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법, 제도, 정책의 확립에 의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보다 더 이렇게 의식을 높이는 일에 아주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만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이 안전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굉장히 안전하다. 또 우리의 사회도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만약에 국민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야, 불안해서 못 살겠다. 야,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거 참 불안해서 세상 살겠나, 뭐 이런 불안감이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그렇다면 어우 심각한 거죠. 우리 이렇게 경찰분들 여기 계신데, 예,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우리 교회는 지켜줄 거죠. 예, 연제구 경찰님. 예, 그 불안해서 만약에 못 살겠다 하면 심각한 거잖아요. 심각한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보니까 안전 수치 의식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수치가 높아졌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서론에 계속 이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다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을 삼가라,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하라. 그러면서 좀 더 원색적으로 개, 이렇게 얘기해요. 개. 개를 삼가라, 개. 개라고 하는 이 상징적 의미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 개들을 삼가고 beware of dogs라고 해요. beware of dogs. 개조심. 예. 한마디로 개조심. 예. 이 바울로서는 개들을 삼가라는 표현, 이 표현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상당히 절제한 하면서 이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또 거칠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 개들을 삼가라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님들, 빌립보의 악성 바이러스와 같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성도들을 분란시키고 정말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님들을 향해서 가리켜서 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들. 굉장히 이것조차도 굉장히 이 절제된 언어죠. 굉장히 나름대로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마 더 심하게도 하고 싶었을 수도 모르겠어요. 더 심한 표현을 이들을 향해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에 들어와서 악성 바이러스와 같이 역할을 하는 이들을 향해서 정말 더 심한 말도 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상당히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개들을 삼가라 얘기하고 있어요.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중에 특별히 개들을 삼가라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여러분 이게 개조심이라는 거죠. 개조심을 해라. 예전에 동네 한 바퀴를 돌다 보면 그 대문 앞에 집집마다 써붙인 게 있었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시골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시골 출신이니까 잘 알죠. 이 동네 한 바퀴 돌다 보면 집집마다 이렇게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렇게 개조심 이렇게 붙여놓은 개조심. 근데 저 개는 조심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근데 어쨌든 개조심이 개조심. 예. 왜 개조심이라는 이 문구를 붙여놨을까요? 이 대문에 크게 이 개조심이라는 뭐 큰 글자, 어떤 경우는 뭐 빨간색으로 개조심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써 붙이죠? 이유는 분명하죠. 대문 안에 사나운 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고했다. 내가 경고했는데 만약에 들어와서 다치면 난 책임 안 진다. 알아서 해라. 이런 거예요. 개조심이라는 얘기는 내가 미리 공고했다. 뭐 미리 다 알렸다. 이 개조심이라고 분명히 대문 밖에 써붙였는데 너가 들어와서 혹시 개에게 물리거나 혹시 상처를 입으면 난 책임 안 진다. 나는 미리 예고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함부로 허락도 없이 이 안에 대문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 마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개조심이라는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예. 아주 경고한 거예요. 경고한 거. 들어와서 만약에 무슨 일을 당하든 난 책임 안 진다. 알아서 해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 애견계의 대통령인 이 반려동물 훈련 전문가 강모 씨 참 좋아했는데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분인데 물론 개통령이라고도 불려지고요.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 좋지 않은 보도가 계속 되어서 안타까움을 좀 남겼습니다. 뭐 직장 내 갑질 논란, 뭐 학대, 뭐 동물들 학대, 뭐 이런 뭐 제기된 의혹들이 참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도 합니다. 뭐 옳은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참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분이고 참 저렇게 개에 대한 애착을 갖고 어떻게 그 개를 잘 이렇게 보호해주고 잘 도와주고 또 개의 성품들을 잘 이렇게 온유한 성품으로 바꿔주는 참 괜찮은 훈련사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뭐 최근에 그런 보도들이 있었어요. 그럼 뭐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뭐 저하고는 관계는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이 강 대표가 업계 1위 훈련 전문가로서 먼저 텔레비전에 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졌어요. 처음에 나쁜 개는 없다. 그리고 KBS ETV 교양 프로그램에 개는 훌륭하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반려동물의 트레이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반려동물의 공공예절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래서 이 반려동물들이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성숙하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도하고 훈련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가르쳐 주었어요. 예, 가르쳐 주었는데 특히 버릇없고 사나운 짐승들, 강아지들을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들을 아주 탁월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보고 있지 않으면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강아지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정말 막 으르르 하면서 당장이라도 막 물어 뜯길 것 같은 그런 막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야 저런 강아지 저런 개를 개라고 표현하기가 제가 어려워서 자꾸 강아지라고 얘기하는데 저런 개를 저렇게 키울 수 있을까? 야 저렇게 사나운 개를 저렇게 키울 수 있을까? 주인도 막 물고 주인도 막 이렇게 공격하고 막 하는데 무슨 저기로 저 개를 키울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 훈련되지 않은 개는 그 이 야생성이 있어서 너무 사나워요. 너무 공격적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연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개 조심해라. 개를 삼가라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정말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뭐예요? 왜 그렇게 막 그 개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안전이에요. 안전.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해라. 개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개는, 여기서 개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님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악성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들을 조심하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장 핵심은 결국 다른 것보다는 교회의 안전, 성도의 안전이에요. 안전.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어떻게 물려서 찢겨서 뜯겨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개들을 삼가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가장 오래된 욕, 가장 많이 쓰는 욕이 개자가 붙죠. 개거시거시기. 그렇잖아요. 똥똥 이렇게 붙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이와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장 오래된 욕이래요. 그게 가장 오래된 욕이 개땡땡 이런 거 있잖아요. 개땡땡.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개 취급하잖아요. 개 취급. 예. 개와 같은 취급을 해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보면 자기 딸을 치료해 달라고 간청하는 한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겪게 되는 유대인들의 풍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내용인데 24절 2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시면 받지 아니하노라. 나는 유대인들 외에는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차별 발언을 주저없이 하고 있어요. 모욕적인 발언을 주저없이 하고 있어요. 어쩌면 들으라고, 어쩌면 정말 한번 명쾌하게 한번 들어봐라 하는 심정으로 아주 주저없이 아주 차별하는 발언, 모욕적인 발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내가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얘기해요. 그때 이 가나안 여인이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올수도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와, 이 여인도 대단해요. 이 여인도 참 정확한 대답을 하잖아요. 너무 멋있는 대답을 해요. 그래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습을 어쩌면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가 상당히 깔린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저는 이 교훈은 뭘까? 여기서 주는 교훈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냐? 무슨 믿음이냐? 내가 혹 설령 비록 개 취급을 당한다 해도 그래도 나는 개다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개 취급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의 풍습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 여인에게 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해요. 저가 개 맞습니다. 이거예요. 저가 개 맞습니다. 그래도 저가 개 맞습니다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당당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는가. 나는 개다라고 고백할 만큼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단 하나, 단 한 점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두며 살아갈 수 있는가. 단 한 점도 남김없이. 우리는요 상당히 기분 나쁠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요. 나를 개 취급해? 아, 기분 나빠 못하겠다. 아, 기분 나빠서. 그래서 백돌아서 갈 수도 있어요. 아, 내 기분이 상해서 안 되겠어. 아, 내 병 뭐, 아, 병 안 나오면 뭐 할 수 없지 뭐. 그리고 기분 나빠서 확 돌아서 갈 수 있는데. 아니요. 오늘 본문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놀라운 거죠. 제가 한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해요. 1633년 작품인데요. 이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너무너무 멋집니다. 너무너무 멋진데요.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과 똥 누는 개입니다. 똥 누는 개. 그러면서 이 그림을 통해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한다는 거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 그림을 잘 보면 등장하는 인물, 등장하는 동물들이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여관 사람들, 말과 고삐를 잡은 사람, 피해자, 개와 우물가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보세요. 공통점. 선한 사마리아인, 여관 사람들, 말과 고삐를 잡은 사람들, 피해자, 또 개,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 자세히 보면 저 뒤쪽에 우물가의 여인이 우물을 이렇게 퍼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말 앞에는 똥 누는 개가 있어요. 똥 누는 개. 예. 그리고 여관집 주인에게 이 구출한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부탁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고삐를 잡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고상한 아주 경계와 정체성과 체면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아주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규격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고상한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 긍지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마리아인들이든 이 경계가 없어요. 자유를 드려요. 상관없이 마음대로요. 심지어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개가 아무데나 상관없이 똥을 누워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그냥 개가 그냥 아무 데서나 그 모습을, 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 자기가 똥을 누고 싶으면 어디서나 상관없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시원하게 똥을 누는 개처럼. 그 자유, 그 놀라운 그 자유를 오늘 본문은 보게 해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모습들 가운데는 그런 이 절제된 좀 뭔가 꽉 막힌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들은 자유로웠어요. 심지어 어디 누구처럼 똥 누는 개처럼 아주 자유로웠어요. 여러분 요즘 친구들은 굉장히 이 개자를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개자를 다른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엄청 맛있을 때, 엄청 멋있을 때, 엄청 기분 좋을 때, 여러분 그럴 때 개자를 붙이죠. 개맛있다, 개멋지다, 개꿀이다, 개꿀. 예. 그래서 개자를 붙이죠. 이 개꿀, 개멋지다. 예.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 가장 크게 변화되는 것이 뭘까요? 가장 큰 변화. 뭐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변화. 언어의 변화, 행동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장소의 변화, 만남의 변화. 뭐 다양한 변화들 있잖아요. 예? 만남의 변화. 그렇죠? 그 중에 저는 가장 크게 와닿는 게 뭐냐면 언어의 변화예요. 언어의 변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왠지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모욕적인 언어를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치욕적인 언어를 쓰고 있어요. 차별적인 언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개들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이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 예수님의 태도를 배워라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좀 나눴어요. 그런데 갑자기 개들을 삼가라 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심지어 오늘 이 본문 밑으로 쭉 내려가면 8절에 보면 배설물 이렇게 얘기해요. 배설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 King James Version에는 dung, 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개, 똥, 굉장히 강하고 더티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더티한 이 경멸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 좀 품격 있게 아주 고상하게 표현하면 어땠을까? 왜 이렇게 거칠게, 어쩌면 차별을 느끼고 모욕을 느끼고 어쩌면 경멸을 느낄 정도의 단어를 선택했을까?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였을까? 아니요. 어리석지 않아요.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에요.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욕적인 언어, 경멸적인 언어를 쓰고 있을까 하는 거죠. 평소 바울과 같지 않은 모습, 어쩌면 거칠고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안전 때문에요. 우리의 안전 때문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요, 이 안전 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섬뜩한 표현들이,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섬뜩한 표현들. 물론 그 문구들을 지어낸 사람도 대단해요. 야, 어쩌면 저런 문구들을 저렇게 지어낼까 하는 것도 대단한데, 그런데 그 내용들도 보면 대단히 함축적이면서도 강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면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문구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 번의 졸음운전, 깜빡 졸음, 번쩍 저승. 이거 정신 바짝 차리게 되는, 그죠? 평생 후에 평생 고통, 깜빡 졸음 그 다음은, 봄은 꽃으로부터, 사고는 졸음으로부터, 봄바람은 차 안으로, 졸음은 창밖으로, 졸음운전은 가장 잔인한 보복운전, 졸음운전은 달리는 시한폭탄, 졸음운전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졸음운전 영원히 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천하장사도 당신의 눈꺼풀을 들 수 없습니다. 또 안전벨트 착용을 촉구하는 문구를 좀 볼게요. 꽃보다 안전띠, 말하지 않아도 전좌석 안전띠, 뭐 이런 거요. 또 운전 중 휴대폰 통화 자제를 유도하는 내용인데요. 운전 중 전화 저승사자와 통화, 이런 문구요. 굉장히 말초 신경을 건드리는 아주 그런 문구들을 어쩜 그렇게 잘 지어낼까 싶을 정도로 지어냅니다. 이런 글귀를 만드는 사람도 대단해요. 그런데 이 함축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섬뜩해요. 정신 바짝 차리게 되죠. 아, 운전할 때 졸으면 안 되겠구나. 아, 운전할 때 핸드폰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아, 운전할 때 안전벨트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아주 섬뜩한 표현을 쓰면서도 아주 강렬한 용어를 선택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안전운전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안전을 위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졸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졸음운전은 큰일 난다. 운전할 때에 핸드폰 사용하면 큰일 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고상하게 그걸 어떤 예의 있게 품격 있게 아 여러분 졸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뭐 이렇게 가슴으로 확 와닿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섬뜩한 표현을 쓰게 되면 이렇게 강렬한 표현을 쓰게 되면 아하,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아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도 역시 우리의 안전을 생각하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1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어쩌면 이제 마무리를 짓고 싶었던 거죠.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하고 싶은데 그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아, 이 성도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뭔가 이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꼭 전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요. 이 말은요 다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기뻐해야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안전한 게 뭐냐?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가장 안전한 기쁨이에요. 가장 안전한 평안이에요. 만약에 주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쁨이라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세상 속에서 정말 세상이 주는 어떤 쾌락, 즐거움, 어떤 행복 여러분 만약에 주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쁨이라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진짜 안전한 건 뭐냐? 진짜 평안한 건 뭐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진짜 안전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그래서 1절 전반절 끝으로 정말 결론을 내리면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것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은 우리는 기뻐할 만한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만이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배고픈 자는 배고픔을 채워야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한 자는 부족함을 채워야 부유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만난 우리 신앙의 체험을 가진 우리들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뻐함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세 가지 측면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예수를 알리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
예수의 이름